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무능한 우상,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마 이 제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상은 무능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뭐 대부분 다 믿으시리라 생각하죠. 그러나 때때로는 정말 그러한가? 이 명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더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끔찍한 패배를 당하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군대 3만 명이 전사를 하면서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 백성의 패배요, 하나님의 패배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 사장은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마치 영적 무능력 때문에 이 세상에게 저항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4장의 모습입니다. 홉니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영적 리더십의 타락과 또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영적인 블레셋의 공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까지 퍼져 있습니다. 멕시코에 계신 한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멕시코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어서 아빠만 두 명, 엄마만 두 명의 가정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이에게는 평생 아빠란 개념이 없어집니다. 어느 아이에게는 평생 엄마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어린 시절부터 피임을 가르쳐서 어떻게 성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교회에 옵니다. 한두 시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것일까요? 너무 짠한 것이죠. 학교에서 당당히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말하면 참 호리타분한 애 왔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고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대요. 꼭 만나야 되나? 이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목사님 한국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있기에 살아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멕시코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그렇고요. 이제 한국도 그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또 블레셋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차례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궤를 탈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이라는 그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둡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신산 곁에 세워놓았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주신입니다. 이 주신이란 표현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은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외부에서 들어온 족속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주로 바알 신을 믿더라는 거야. 그러면 바알 신의 아버지인 우린 다곤 신을 믿겠다. 그 우월한 신 아니냐? 아마 그래서 이 다곤 신을 주신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다곤은 곡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신이 다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곤을 섬겨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바로 풍요와 번영을 원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파괴시키지 않고 그냥 그 신전에 갖다 두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훼라는 신도 유용할 수 있다. 쓸모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 갖다 둔 겁니다. 왜요? 다 신혼자들이니까요. 이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라고 하는 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건졌다. 광야도 지나게 오셨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다. 이 소문을 듣고 야, 이 야훼라는 신도 꽤 쓸만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 다신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죠. 일신론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신만 섬기겠다. 이것이 일신론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신론이 아니었습니다. 뭐죠? 유일신론이었습니다. 유일신론은 뭐가 다르냐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유일한 신은 신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들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너무 멋진 우상들이 많아, 신들이 많은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너무 잘 사니까 야, 여기에서 살려면 이 우상들 섬겨야 되나 보다. 그렇게 다른 우상까지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7장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안타까워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장 3절이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패배의 원인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원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거나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사실상 다신론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혼합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문어발식의 신앙을 가졌던 것, 바로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은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는 것은 세상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이 초점이 흐려지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이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않을 때에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어느덧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의지할 때 신뢰할 때에 그들은 항상 패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실상 떠났기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젊은 세대가 지금 지난 10년간 거의 50%가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아, 지금 인터넷에 가보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너무나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이런 것이 많아서 신앙을 버린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예전에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처음에 TV 나왔을 때 이제 교회는 망했다. TV가 나왔는데 왜 사람들이 교회 가겠냐. 극장이 오픈했을 때 야 극장 가면 이제 극장과 경쟁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 항상 시대는 그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겠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변한 것은 변질된 것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마음이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서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교회도 하나님 백성들도 바알과 아스다롯에 기웃거리며 굽신거리며 권력과 돈을 쫓아 그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번영도 권력도 결코 신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다스리라 내 뜻대로 통치해라 라고 주시는 것이고 재정도 내 뜻대로 흘려보내라 주인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주시는 것인데 어느덧 그것이 신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신의 산으로 데려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십계명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대명령이 다 그 십계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또한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써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성경이 있으시면 뒷페이지를 쳐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다면 다른 연인 유혹받아서 사랑하면 안 되죠. 그런 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신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참모장님 대령께서 군종참모님이셨던 소령 목사님께 질문을 던진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군종참모님, 목사님, 저는 믿지 않지만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도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믿지 않는 분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른 신들이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다가 혹시 이런 질문 들으시면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다른 신들은 정말 그 존재는 없던 무엇인가, something인가, 아니면 이름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가, 이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10장 5절에 그것들, 우상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을 내릴 수도 없으니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의지하냐. 이게 무슨 신이냐. 사람들이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만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 무슨 신이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제사상에 있는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하죠.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모르면 그냥 먹어라.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이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이유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쳐진 것을 알았다면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귀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바쳐진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신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도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신들처럼 여겨지는 다른 신들 가짜야, 아무 힘이 없어, 나만을 섬겨야 돼, 속지 마, 이 말씀을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뭔가 something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굽신거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추천 일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5천만 원이 필요해서 참 어려웠던 이야기를 쓰셨어요.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이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5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많은 분들에게 5천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근데 그것이 5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억, 50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커지면 커질수록 돈이라는 것은요, 힘입니다. 돈은 권력이에요.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something인데 거기에 신과 같은 어떤 영향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돈을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은 영향력이 있다. 마치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마치 만몬의 신, 즉 돈의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짜 신이 아니라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해야 돼. 두 주는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의 신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 그 돈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섬기게 되면 그 돈은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돈의 종이 될 거야.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의 존재도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옵니다. 신처럼 다가와요. 종종 금요성령집회 때 외부에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시는데 종종 이런 최근에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기도하다가 몸이 낫지 않으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터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구술을 해야 되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구술을 받아야 되나? 왜? 뭔가 어떤 그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게 혹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누가 그렇다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런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모든 악한 귀신 다 떠나갑니다. 헛된 귀신에 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귀신이 떠나간 일들이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모든 악한 것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그냥 데리고 나면 되잖아요. 그냥 나오지 않으셨어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초강대국이에요. 나라 중에 이길 나라가 없어요. 군사력 엄청 강하죠.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풍족하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함이 없죠. 야, 이 나라를 통치한 어떤 신이 그렇게 강력한가 보다라고 하는 느낌을 히브리 민족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너희들 그렇게 느끼냐? 너 정말 그렇게 너희들 생각해?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애굽의 신들을 치기 시작하는 그게 열 가지 재앙이에요. 그 열 가지 재앙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거짓 신들과 연결되어서 예를 들면 태양신, 라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태양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래? 한번 보자. 그러더니 어둠을 확 보내시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태양신 뭐해? 자고 있냐? 태양신 뭐하고 있냐? 생명, 죽음, 오시리스, 뭐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 생명. 그래? 그렇다고 생각해? 내가 생명의 주권자면 보여줄게. 장자를 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애굽의 신들을 다 무너뜨리시죠.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누가 참신인지 교육시켰고 또한 애굽 사람들 대상으로는 선교하신 겁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깨달아라. 나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교하시면서 교육시키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자유다라고 싶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 완전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짓 주인에서 풀려나서 참된 주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자유인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자유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여러분 자유입니까? 그거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노예의 삶입니다. 중독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 우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5장에서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이 믿는 다곤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 다곤이라는 신이 지금 엎어져서 하나님의 궤 앞에 마치 절하는 것처럼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 신이시여 왜 엎드리셨습니까? 우리가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신이시여 누가 사람들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신. 여러분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야, 사람들이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말도 못해요. 신이시 어떤 일입니까? 말도 못해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풍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음날 또 됐어요. 근데 비싼 일이 또 벌어졌어요. 4절에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주님께 절을 하고 있어요. 다곤의 머리와 이번에는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 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또 엎어지셨네요. 저희가 다시 일으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목과 팔이 잘렸어요. 손목이. 이게 무슨 상징이냐. 참 잔인하게도 당시 고대 근동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기는 나라가 상대방의 머리와 손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최근에 노량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나라 수급을 가져가 사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다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워낙 이 현대 사회에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와 쾌락과 권력과 명예, 인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가는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치십니다. 6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악성 종양이 무엇일까? 쥐를 통해서, 당시에 배를 통해서 해안가에 들어왔던 쥐를 통해서 퍼지는 패스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병이 들어서 몸에 막 뭐가 나기도 하고 종양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괴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걸 치워라.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이 골리앗이 출생 거기 가드잖아요. 가드를 옮겼대. 거기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 이걸 치워라, 다른 데로 옮겨라.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하나의 그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신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 우상 숭배의 뿌리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서 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누구냐면 끝까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이들,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음행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근데 끝까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삶을 뒤흔듭니다. 막 이들의 삶을,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그 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즉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실은 섬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의 장군들 중에 여러 출신들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품었어요. 그 누구마저 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잇대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잇대라고 하는 장수에게, 너는 나 쫓아오면 안 된다. 나는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나를 심판하셨거든. 그러니까 너는 블레셋 출신이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살아야 돼. 참 다윗이 마음이 따뜻하죠. 그런데 이때가요,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다윗 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블레셋 600명 군사가 있었거든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실한 장수였습니다. 그때 그가 안 가겠다고 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왕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시작의 고백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자, 누구의 고백이라고 이것이? 블레셋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때가 블레셋에서 쫓겨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쫓겨난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쫓겨난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다는 것, 믿음의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인생에 살다가 다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백성에 합류하여서 다윗과 같이 그 나라를 섬긴, 주님을 섬긴 그 장수가 된 겁니다. 그 따라간 사람이 600명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회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면요, 여러분 누구든 바뀔 수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 광고 봤죠? 사랑을 심었는데 막 생명이 안 피어나는 것 같아, 막 실망하다가 때가 되니까 생명이 피어나잖아요. 이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살리시기 위해 사실 거기서 누가 참된 신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역사에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을 계속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과학도 이성도 발전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이 신이라는 것은 죽은 거야. 이거 뭐 만들어진 신 아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세기 되자마자 터진 것이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인간의 선함만을 믿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고? 인간의 본성이 교육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그게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우상 삼은 것을 무너뜨린 거죠. 다곤의 목을 부러뜨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다시 안정화되면서 한 20년간 번영을 하다가 또 사람들이 아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빵 터진 것이 1929년 검은 화요일 10월 달에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다 그냥 종이더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12년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다곤을 쓰러뜨리셨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냉전 시대가 지나가고 세계화 시대에 붐이 일어나죠. 그러다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땅과 부동산 건물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거의 신과같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걸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영이라고 하는 다곤의 목과 손을 그때도 또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아 다곤의 신이다 야 엄청나다라고 믿는 그 대상을 무너뜨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이거는 그냥 도구로 삼아야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요 만몬의 얼굴을 땅에 쳐박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면서 선교하시는 거죠. 하나님 홀로 지금 열일 하시죠. 백성들 하나도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지만 그 적진에서 혼자 다 하시잖아요. 누가 옮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만 믿어라, 나만 신뢰해라,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유혹의 본질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였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전자가 될 거야.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이번 일만 성공하면 뭐가 될 수 있어? Something이 될 수 있어. 너 이것만 성취하게 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마귀의 속삭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 마냥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내가 명확하게 보여줄게. 그 명확한 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 기간 사랑하는 분들을 많이 잃었어요. 장례식 때 참여하지도 못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아픈 기간 우리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뭐죠?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전염병 하나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야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잠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삶을 흔드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뒤흔드시고 계획을 어그러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중단되게 하시고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신 차려라 너. 너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 하시면서 다곤신을 무너뜨리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일은 다곤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세상의 강에서, 블레셋의 강에서 우리가 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우리보다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해라. 왜 나를 잊었냐? 너의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할 때, 계약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왜 나를 잊느냐? 마치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왜 그 우상들을 의지하려 하느냐? 나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성찬을 받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 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블레셋보다 크시다, 참된 하나님, 다고는 아무것도 아니며 참된 하나님, 바로 주님이 진정한 신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